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떡을 배불리 먹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쫓아와서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다섯 번째 표적인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밤새도록 풍랑 속에서 사투를 했던 제자들 또 주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보태어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무조갱같이 뻥 뚫린 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다른 말로 우리가 가려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한 그 배의 방향 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조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탄 그 배의 방향 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고 그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토해내듯이 이제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생명에 의해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에 반항을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역으로 노를 젓는 일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여러 번 노를 저으려는 시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봐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 고단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런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 키를 우리 주님께 내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야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고 참으로 기쁠 수 있고 참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속박되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좇을 때에 그 속에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어구에서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죄에 속박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 주님을 폭풍 속에서 표류하던 우리 인생의 배에 영접하게 되어서 우리가 가려던 땅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옮겨져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방향 키를 우리 손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자주 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혹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그 복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거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그죠? 결론은 하나예요. 방향을 조금 다른 곳에서 접근할 뿐이지 결론은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 그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예요. 근데도 왜 매일 반복을 하느냐? 새벽 기도 때도 반복하고 수요 성경 공부 때 반복하고 주일 때 반복하고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꾸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걷는 자가 되어서 가려던 땅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왜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는지 순종하겠다고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가 풍랑에 표류한 것처럼 열심히 순종하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왜 오히려 때때로 풍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풍랑을 견뎌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요한복음의 그림을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은 얼른 주님을 자신들의 배로 영접을 했고 그러자 배가 즉시 가려던 땅에 도달을 했다라고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금방 세상의 풍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빠지지 않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서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용해서 내 삶에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주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거고 감사가 없는 삶에서 여전히 불순종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저주와 풍랑의 바다 위로 끌어올려서 방주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셨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풍랑이 이는 바다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고 그 자체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모든 죄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저주의 바다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히 그 저주의 바다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건 죄인들의 필연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라는 이 구원받은 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바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작정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저주의 바다 속에 그 죄의 바다 속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저주의 바다 속에 빠져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게 된 이유는 당연히 너무 쉬운 대답이죠.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저주의 바다 속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빠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의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익사로 연결되는지 한번 잘 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가리켜서 받을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기서 세례라고 번역이 된 단어 헬라어는 밥티조라고 그랬죠. 밥티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 푹 담그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줄 때 물에 푹 넣었다가 빼는 거죠.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게 바로 세례의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받을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저주의 물, 그 풍랑 속으로 본인이 푹 빠져버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풍랑 속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 저주의 물을 맞고 죽는 방주의 모습이죠. 방주가 뭐예요? 저주의 비를 방주가 대신 맞고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게 방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죽는 거예요. 저주의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방주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익사하심으로 우리가 무리를 걸어 가려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때 공부한 것처럼 바로 그 이야기가 요나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가리켜서 무슨 표적이라고 그러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요한복음 앞에 부분에서 공부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이 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와 인자이신 예수님이 똑같은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가볼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표적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40절에 나오는 거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그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도 요나가 스올이라고 표현을 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그랬죠. 스올, 음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 스올이라고 표현을 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무르며 지옥을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스올이라고 한 거예요. 요나가 거기를. 당신께서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서 지옥 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어구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분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진짜 갔다는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풍랑 속에서 겪은 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지옥 경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같은 표적이니까. 그렇죠? 익히 아는 것처럼 요나서 1장 11절 이후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얻어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방 선원들이 모두 죽을 판이었어요. 그때 요나는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그러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자 바다가 이내 잔잔해졌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요나가 물속에 빠져 물고기 뱃속 스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풍랑 속에서 죽어야 할 이방 선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풍랑 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익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리를 걷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인 스올로 들어감으로 해서 죽어야 할 이방 선원들이 폭풍 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폭풍 속에 풍랑 속에 빠져 죽으심으로 우리는 물 위에 둥둥 떠서 다른 말로 물 위를 걸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익사로 말미암은 것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수도 시설이나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은 금방 마을이 이렇게 물에 잠기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배도 아니고 큰 다라 같은 걸 타고 버스가 쓰는 데까지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저희 동네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돼지나 닭 같은 것들이 막 떠나가는데 애들이 간혹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때 정말 그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동네 해병대들 몇 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꼭 그때는 해병대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예, 나와가지고 그 애들을 가서 헤엄쳐가서 건져줘요. 그러면 요 아이와 요 아이의 부모는 그 해병대를 정말 뭐 하나님 모시듯이 모셔요. 너무 감사하니까 죽어야 할 내 아들을 요 분이 살려주신 거예요. 평소에는 이 사람이 맨날 주막집에서 개판치고 그런 것만 보다가 저것도 인간인가 그러다가 자기 아이를 그렇게 살려주고 나면요.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하고 이분이 혹시 어떤 것을 좋아하나를 자꾸 이렇게 헤아리려 하고 그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분이 그냥 헤엄쳐서 우리를 건져준 게 아니라 자기가 익사를 하고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사가 없으니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어떤 삶을 그분이 기뻐하시는지를 별로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이렇게 모여 매번 반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또 교사들은 반복해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하고 홍수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풍랑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띄운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저 뒤에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좋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 풍랑은 모두 사라져버릴 거예요. 거기 어디죠? 다시 바다도 있지 않은, 바다가 없으니면 풍랑이 있을 리 없죠?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예,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풍랑이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고요. 이 세상, 죄로 득식을 하는 이 세상은 세상 자체가 풍랑인 거예요. 자, 이 풍랑 속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어요.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풍랑이 사라진 하늘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시간적 이원론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시간적 이원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시간적 이원론인데 오는 세대가 이 세대를 지금 뚫고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풍랑이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있는 가시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 풍랑이 없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그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풍랑이 없는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사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진짜 이 나라를 뚫고 들어왔다, 이 세대를 뚫고 들어왔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풍랑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바다도 있지 않은 그 하늘나라를 사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직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닥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풍랑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소망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풍랑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풍랑과 전혀 상관없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풍랑이 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이 풍랑이 다 잔잔해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그때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그 풍랑이 없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게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증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열심히 노를 줬는데도 이 배가 가지도 않고 말이죠.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오지도 않고 계속 적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 거기 빠져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잔잔하게 무리를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서 눈을 들어 풍랑 저편에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은 평화와 안식의 땅을 바라보며 풍랑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풍랑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풍랑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똑같이 그 풍랑에 허우적대고 있으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랑 속에서 정말 그 풍랑을 밟고 일어서는지.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익사로 말미암아 물을 밟고 일어선 자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죠?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라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주지도 않았는데 얼토당토한 인간들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지금 이 세상에 많이 난무하고 있다고요. 예배당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도 없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다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풍랑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 풍랑을 던졌을 때에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밟고 일어서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그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냐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솎아내려고 하는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풍랑이 없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새끼가 누군가.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물을 밟고 일어섰다라는, 예수의 익사로 말미암아 물위를 지금 딛고 서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종합해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자꾸 여러분의 소원으로, 여러분의 그 간구로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여러분이 간구하는데도 계속 풍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풍랑 속에서 풍랑 위를 밟고 일어서서 그 문제를 이겨내버리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나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많이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지면 여러분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은 때때로 안 들어주시고 기각시켜버려요. 하나님께 올라오는 기도들을 그냥 기각시켜버린다고요. 그때에 그럼 내 삶은 여전히 풍랑 속에 허우적거리게 되는데, 그때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그냥 자폭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여기다가 들여보내줘야 되지? 그랬을 때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은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척 바뀌었어. 아, 이왕이면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척 바뀌었어.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가면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내놓으실 거예요? 믿음을 내놔야 되는데 계속 내 인생에서는 계속 뭔가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징검다리 삼아 갔다고 거기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 보이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몰아치는 폭풍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이 그까지 거 뭐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풍랑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믿음을 발휘하여 가다 보면 언젠가 이 가시적인 모든 풍랑이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만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저주의 바다, 심판의 폭풍이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실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기루처럼 여러분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풍랑 속에서 여러분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기루 같은 거예요. 마치 파도 같은 거예요. 파도는 형체를 갖추고 우리에게 쳐오지만 그 파도가 영원히 그 형체로 있지 않잖아요. 이내 사라져버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괜히 또 제가 범신론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교인이나 힌두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없기는 왜 없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풍랑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냥 막 108번 내 고해 이런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갖다가 절망시키고 자폭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하고 그것으로는 절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풍랑 앞에서 절대 자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대학 때 몸담았던 그 샌드페블즈라는 그룹의 선배 중에 김창훈 선배, 나 어떻게라는 곡을 쓰신 분이에요. 옛날에 한울림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베이스도 치시고 했던 그 김창훈 선배님 동생, 그 김창익 선배가 어저께 갑자기 캐나다에서 그 압사를 하셨어요. 리프트가 굴러 내려오면서 거기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또 LA에 계셨던 선배님들 많이 가시고 하셨는데 거기서 그 김창훈 선배님이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이거든요. 그 김창훈 선배님이 동생의 시신 앞에서 오열을 하시다가 거기 모여있는 분들한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의 삶에 분명 지금 풍랑이 일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풍랑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갑자기 황망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잖아요. 거기에서 풍랑을 밟고 일어선 것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의 두 따님이 사고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정말 생때 같은 딸이 둘이 한꺼번에. 근데 이분은 정말 복음을 올바로 전하시는 존경받는 그러한 개혁주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삶 속에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딸들의 장례식에서 그러셨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내 입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라고 입으로 한 설교가 지금 내 삶의 시험으로 경험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네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식이 갑자기 여러분 곁을 한꺼번에 떠났는데 우리가 그 풍랑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눈물을 삼키며 그럴 수 있겠냐고요. 찬송가 470장을 쓴 스페포드 씨처럼 내 딸을 한꺼번에 사고로 잃고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에 It is where 모든 게 다 잘 된 거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이죠. 그게 풍랑을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 믿음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풍랑부터 계속 그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확고히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꽉 믿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확고히 믿어야 돼요. 그분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 가서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거 메우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의 풍랑이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없어지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의 도구라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익스펜스를 주시겠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의 꿈을 따라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줘버리면 우리는 망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사달라는 거 제가 다 사주면 그 아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다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이만큼의 기간만큼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익스펜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갈 때에 그때 우리 삶에 오는 풍랑들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사고 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선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선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딱 맞고 그냥 자폭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걸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거기서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익사하시면서 나를 구하셨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드려보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는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보세요. 사도들이 환난 속에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환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환난의 이유가 징계의 차원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이들의 위로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어떤 큰 그릇들에게 내려지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난들이, 환난들이 주어진다는, 풍랑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위로를 받고 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구나라고 위로를 받고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꼭 붙들까? 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된다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나오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왔다 그러죠. 그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예수를 위해 이렇게 환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니 우리는 기쁘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자격이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다니 기쁘다로 갔다니까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풍랑, 작은 풍랑들을 밟고 일어서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고통들은 성도가 되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다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개 집사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사람에게도 그만큼의 아픔이 있어요. 혹시 잠깐 방학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곧 계약한다니까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나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7절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고 싶었다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풍랑도 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에게 유익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어찌됐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뤄낼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너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발 한 발 그 풍랑을 딛고 일어서는 그 훈련을 하는 분들은 곧 풍랑의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이제 곧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켜서 이 땅에서의 풍랑을 없애달라고 조르는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무서운 불바다 속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저주의 바다 정도가 아니라 불바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작은 풍랑들 딛고 일어서면서 열심히 훈련하여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은 그곳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그러한 믿음, 나는 그런 거 I don't care.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무슨 소망을 해? 이 보이는 거나 잘해줘 라고 이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쫓아가다가 저주의 불바다로 빠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뭘 택하실래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영원한 불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너무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날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참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요즘 이제 짬짬이 신방을 가는데 그곳에서 우리 교인들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제가 참 부끄러워요.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감사하다는, 목사 앞이라 그런 말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 근데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 제가 참 자괴감을 느껴요, 그럴 때마다. 목사인 나도 안 되는데, 설교는 하지만 나도 잘 안 되는데 실제로 저렇게 살아내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감사하다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 서머나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풍랑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덮쳐와요.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은 그 풍랑을 피해 다니시면 안 돼요. 맞닥뜨려서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거 피하다 보면 절대 성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에이,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되지. 그러면 영원히 도망만 다니게 돼요, 그 사람은요. 그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거기에서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난 부분 다듬어지고 깨져야 할 거 깨지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도대체 비상구가 없어.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는데 도저히 나는 소산할 구멍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중에도요. 그리고 그러한 절망을 거쳐온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구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이 없는 게 맞아요.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까?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으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괜히 내가 길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만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은 없대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 기쁨과 안식과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길들을 제시해 준다고요. 돈, 명예, 학식, 가정의 행복,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우매하여 그런 길들을 덥석덥석 잡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이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길을 자꾸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여러분에게서 자꾸 치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아니고 예수라는 길로 가라니까. 왜? 예수만 길이니까. 여러분, 예수만 길이라는 뜻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만 길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머진 길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가는 길은 사방이 낭떠러지라는 뜻이에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라는 길로 다시 올라가서 요 길밖에 없구나라고 가게 되지, 길이 여러 갈래,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 갈래 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그 길로 빠져서 멀리 멀리 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야, 돌파구가 없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건 낭떠러지네, 그때 하나님이 예수라는 길로 다시 올라오라고, 다시 제 궤도를 찾아 그 길 가라고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미시는 것입니다. 그게 풍랑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라는 길에 올라서서 믿음을 발휘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벨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왕이면 진동으로 해주세요. 성도는 이 땅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이 땅에서, 홍수가 무섭게 창궐하는 이 땅에서 잔잔하게 무리를 거루시는 그 예수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무리를 걷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길, 그 예수를 붙드는 거, 또 예수를 영접하는 거, 예수 안으로 숨는 거, 예수라는 길로 가는 거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 예수만 꼭 붙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왜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를 꼭 붙드시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행복, 잔잔한 바다 이런 것만 소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정작 붙들어야 할 예수를 놓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이 세상 것으로 자꾸 행복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신대잖아요. 이게 하나님에게 미움받아도 좋아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도 지금 믿음을 발휘하고 계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목매달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러분,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절대 자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럼 계속 고단해요. 계속 피곤해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거든요, 그거.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세요. 시간 오래 끌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이 방향키를 잡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쫓아가십시오.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현기증 나게 만들어서 정신없을 때 그냥 확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원을 이루어내리라. 그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보좌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서 확인한 것처럼 제자들은 분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불순종하여 도망가다 풍랑 만난 게 아니라 순종하여 갔는데 풍랑이 왔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풍랑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앞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가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백성들 앞서 행하시며 본인이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뒤로 가시고 백성들을 앞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행보를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앞서가게 하시고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창세기의 창조 사건과 출애굽기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여 대조하며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광야의 만나 사건으로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고, 이 무리를 걷는 사건도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비교하여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출애굽 때의 그 홍해 도화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을 한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그림을, 하나님이 뒤로 가시고 백성들을 앞서 보내신 요 그림을 한번 찾아보자 말이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라면, 성경이 분명 이걸 짝으로 해서 지금 가는 거라면 그 그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앞서 행하며 이스라엘을 이끄시던 여호와의 사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 뒤로 물러가셔서 그들을 지켜보시는 주님과 동일한 그림이 거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신 이유가 나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는 자들과 싸우시기 위해 뒤로 물러가셨다라고 그러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 싸우시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자들은 지금 밤이 맞도록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현실이 왜 이렇게 보여지죠? 주님은 지금 분명 뒤에서 제자들을 위해 싸우고 계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무엇과 싸우고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제자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폭풍의 바다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폭풍이 계속 일고 있으니까. 주님은 뭔가 다른 것과 지금 싸우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싸우시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과 싸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사건 앞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풍랑의 바다 이전에 제자들이 또 한 번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4장 35절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대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잘 보시면 이때는 제자들이 풍랑에 있는 바다를 심히 두려워하며 건넜다 그러죠. 그렇죠? 무서웠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런 질책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풍랑 속에서의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면서 풍랑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풍랑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니까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 말은 제자들은 이미 풍랑 정도에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폭풍이 있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일로 단순히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시거나 아니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의 불신앙과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폭풍과 싸우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불신앙과 제자들의 죄와 제자들의 불의함과 제자들의 미성숙함과 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은 애굽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건 애굽 군대 같은 건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당신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무럭무럭 성숙시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애굽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놓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래 했던 그런 불신함과 미성숙함과 하나님 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의함과 그들의 죄와 이런 것들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도 계속 그렇게 그들의 죄와 싸우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결국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 60만을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가나안에 넣으시는 사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러한 풍랑 사건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이 생겨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가는 이러한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미성숙함 이런 것과 우리 주님이 싸우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건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유령이다 이래서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유령인가 하여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후호베어라는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다. 어떻게 그들이 경외하게 됐죠? 오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유대인들은 에고 에이미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폭풍 정도는 이제 이길 수 있는데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안 보고 계셨던 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허락한 이 폭풍이라라는 그것이 딱 인식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고 계신 보고 계신 건가? 내 안에 있다며 왜 이걸 말려주지 않는 걸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동으로 봐도 없고 서로 봐도 없는 욥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 뒤에서 싸우고 계시다. 뭐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죄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풍랑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는 이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막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랑을 겪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기가 많이 아프고 나면 뭔 재주가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애 키워보신 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풍랑을 겪고 일어나면 뭔가 조금이라도 성숙이 되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죄와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성숙함과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의 불신앙과 싸우고 계세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선용하셔서 나의 거룩의 도구로, 성숙의 도구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게 혼자 분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계세요. 그 자리에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지체들인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전혀 공감을 안 하시네,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풍랑을 통과하고 있는 그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또 함께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 지체지, 무슨 뭐 말만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때로는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믿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안 떠나고 꼭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이. 그 속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맥없이 그냥 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시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죠. 주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침 삼킬 동안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주님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했지만 주님이 입김 한번 훅 불면 다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피조물이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오맨, 엑소시스트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갖고 예수님과 그런 것들이 싸우는 대상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 피조물이라니까요. 훅 불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왜 놔두신다고요? 왜 우리 인생 속에 그들이 관여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어요? 왜 풍랑을 일게 만들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시간이 다 지나게 되면 훅 불어서 불바다로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여러분의 고난들을 선용하십시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